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조속히 시작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이 과정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광료회의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를 중단했고 미사일 엔진 시험 시설을 파괴했으며 이미 큰 핵실험장을 파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4개의 큰 실험장이 파괴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이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전사한 위대한 미군 영웅들의 유해를 이미 돌려보냈거나 송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관련해 엄청난 진전을 이뤄냈다면서 자신이 북한과 만나는 데 동의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황과 성격은 바뀔 수 있고 또 갈등에 빠지게 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미북 정상회담 결과의 이행을 위해 최대한 빨리 북한 측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한이 오는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오늘 금강산에서 적십자 회담을 열고 8.15 이산가족 친척 상봉 행사 등 인도적 사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 보도문에 따르면 상봉 행사는 금강산에서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고 상봉 대상은 각각 100명씩입니다. 이를 위해 남북은 상봉 행사에 나설 가족의 생사 확인 의뢰서는 7월 3일까지, 회보서는 7월 25일까지 주고받고 8월 4일에 최종 명단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봉 장소인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보수를 위해 남측이 시설 점검단을 6월 27일부터 파견합니다. 이후 남측은 행사와 통신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상봉 시작 닷새 전에 금강산에 파견해 사전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이 28억 유로, 약 34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오늘부터 보복 관세를 부과합니다. 앞서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국제 통상 규범을 위반했기 때문에 유럽연합도 대응하는 것이라며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미국산 오토바이와 버번 위스키, 청바지, 담배 등의 최고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번에 관세가 부과된 제품들은 대부분 공화당 유력 정치인들의 지역구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앞서 미국이 EU산 철의 25%, 알루미늄의 10%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보복 차원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블룸버그 뉴스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도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두 정상의 회동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영국 방문 전 또는 그 이후인 7월 중순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13일 영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최근 사흘 휴전을 끝낸 아프가니스탄 무장반군 탈레반이 정부에 대한 공세를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서부 바드기스 주 당국은 오늘 탈레반의 공격으로 경찰관 16명과 민간인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바드기스 주에서는 사흘 전에도 탈레반이 군인 30여 명을 사살하고 군기지 한 곳을 점령했습니다. 카불 지역 고위 관리에 따르면 탈레반은 바드기스 주에서 검문소 8곳에 대해 장악을 시도해 이 중 2곳이 탈레반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오늘 남서부 반군 장악 지역에 배럴 폭탄을 투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날 정부군이 헬리콥터를 이용해 반군 점령지인 다라에 배럴 폭탄을 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럴 폭탄은 기름통에 폭발물과 못, 금속 파편 등을 채워넣어 공중에서 투하하는 폭탄으로 높은 살상력을 지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4년 시리아 민간인 지역에서 배럴 폭탄 투하를 비롯한 무차별적인 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역사적인 미북정상회담까지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평화 모드가 조성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런 변화의 움직임은 관광객 동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관광공사는 5월 방한객이 작년 같은 달과 대비해 약 27% 증가한 124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측은 한반도의 정세가 안정되고 특히 중국인 관광객 수가 회복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는데요. 중국은 작년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으로의 단체 관광을 금지했었죠. 하지만 여행 제한 조처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와 비교해 46% 늘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황금 연휴에 따른 영향으로 작년 대비 42% 이상 늘었다고 하고요.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 한반도 상황이 좋아지고 항공기 가격이 낮아지면서 작년과 비교해 관광객이 1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22도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북한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4도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6도에서 29도, 신의주는 17도에서 30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6도에서 30도, 함흥은 26도에서 31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9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빌리 할러데이가 부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 당신을 원하는 나는 바보라고 노래하는 I am a fool to want you. 들어보시죠.
'Cause the time. And once again, these words I'll have to say. I'm a fool to warn you. Pity me, I need you. I know it's wrong, it must be wrong, but right or wrong, I can't get along without you. Can't get along without you.
살아 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일요일 터키에서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릅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현 대통령이 출마했는데요. 과반 득표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고요. 또 UN 미얀마 특사가 처음으로 로힝야 난민 위기 현장을 방문한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 터키에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는군요.
네, 오는 일요일 터키 전역에서 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를 동시에 치릅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이 헌법 개정 이후에 치르는 첫 선거라서 이 터키 국내적으로도 중요한 일정이고요. 또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 권력이 훨씬 강화된 대통령직에 다시 오를지 이 국제사회도 주목하는 중입니다.
네, 자, 그런데 개헌 후 첫 선거가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터키는 원래 의원내각제 국가였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명목상의 국가 원수였는데요. 이 정부를 통할하는 사람은 비날리 이일드름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이 쿠데타 시도를 정부가 진압한 뒤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의회 권능을 제한하는 초법적인 활동에 나섰고요. 이 총리가 가진 정부 실권을 대통령이 직접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해 개헌을 통해 서 아예 정치 체제를 대통령 중심제로 바꿨는데요. 이번 선거는 터키 95년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이 대통령 중심제 하에 치르는 일정입니다.
네. 자, 그런데 터키에서는 이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일반적인 대통령보다 권력이 훨씬 강화된 직위라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터키 새 헌법은 일반적인 행정부 수반보다 훨씬 많은 권력을 대통령에게 몰아줬습니다. 이 총리직을 우선 없앴고요. 또 부통령과 정부 각 부처 장관들을 의회 인준 없이도 대통령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삼권 분립 대상인 사법부와 입법부까지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15명 가운데 12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이 법원 인사권을 가졌고요. 또 법률에 준하는 이 칙령을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자, 그럼 개헌을 주도한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이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의 무하렘 인재 후보의 지지세가 무시 못할 상황인데요. 어제 이 에게해에 접한 서부 대도시 이즈미르에서 인재 후보 유세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 시민들이 이 바닷가에 그야말로 물샐 틈 없이 자리 잡은 모습이 외신 전파를 탔습니다. 저마다 터키 국기를 손에 들고 나왔는데요. 이 하얀 백사장 전체가 국기 색깔 때문에 붉게 보였을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을 원하는 유권자들도 많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야당의 인재 후보는 특히 터키를 경제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지지율을 높여왔는데요. 만약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번에 과반 득표를 못하면 에르도안과 인재의 대결로 진행될 결선 승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현지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네, 자 야당 후보 무하렘 인재가 내놓은 경제 강국 터키 구상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 터키가 앞으로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한국처럼 될 것인가를 선거구호로 내놨습니다. 이 석유 부국인 베네수엘라는 지금 화장실 휴지조차 사기 힘들게 된 반면에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됐다고 이즈미르 유세에서 말했는데요. 1980년대만 해도 터키와 비슷한 소득 2천 달러였던 한국이 교육에 집중 투자해서 오늘날의 경제 대국이 됐다면서 터키가 이런 전략을 본받아야 한다고 지난달에 CNN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도 강조했습니다.
네. 자, 에르도안 대통령 측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한국은 미국의 속국일 뿐이다. 이런 전략으로 이런 주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친정부 매체들을 통해서 인재 후보 비판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유력 일간지 예니샤팍은 한국을 배우자는 말은 미국을 기쁘게 하자는 말에 다름 아니다라는 논설을 크게 실었고요. 아이든르크 신문도 한국은 수도 서울 중심지에 미군 본부를 두고 있는 나라라면서 인재 후보의 한국 모델 경제 발전 구상을 깎아내렸습니다.
네, 자 언론이 에르도안 대통령을 지지하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유럽 안보 협력 기구가 구성한 터키 대선 국제 감시단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 터키의 언론 지형이 에르도안과 집권 정의 개발당 쪽에 크게 편향돼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터키 언론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동향과 업적을 소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 선거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쿠데타를 진압한 후에 언론인과 공무원, 교육자 등을 연루 혐의로 대거 잡아들이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매체들은 크게 위축된 상태입니다.
네. 자, 에르도안 대통령은 일요일 투표에서 과반 투표를 기대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 결선 투표까지 안 가도 되기 때문에 에르도안 대통령 측은 이번에 당선을 확정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최근 공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 지지율이 50% 선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반 득표가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일요일에 이 과반 득표자가 안 나오면 1, 2위 후보끼리 다음 달 8일 이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지구촌원에 듣고 계십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자유무역협정 FTA를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데요. 오늘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이 두 정상의 만남은 이번에 세 번째인데요. 회담 내용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두 나라 사이에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는 협의 절차를 시작하기로 이 정상 간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문 대통령이 회담 전에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경제협력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러시아의 협조를 구하는 의제도 중요한 안건이었는데요. 나머지 회담 일정은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오늘 회담 전에 한러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조배저다 조선소 현대화와 한러 합작에서 설립은 러시아 조선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한러 FTA 서비스 투자 분야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 추진에 푸틴 대통령과 합의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상품 분야까지 확대돼서 이 조속한 시일 내에 두 나라의 FTA가 체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 FTA 외에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 협력 구상 또 어떤 내용인가요?
수교 30주년인 오는 2020년까지 교역액 300억 달러 인적 교류 100만 명 목표를 두 나라가 함께 달성하자고 문 대통령은 제안했습니다. FTI 체결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지난해 한국과 러시아 교역액이 190억 달러로 전년보다 40% 늘었고 인적 교류도 역대 최고인 51만 명에 달했다면서 두 나라의 경제 협력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 쪽에서는 이런 경제 협력 구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오늘 정상회담 후에 두 나라 정상이 공동선언문과 함께 우주산업과 첨단과학 또 황만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할 것으로 현재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관영 RT방송은 러시아와 안보 경제협력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열쇠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러시아 하원 국가두마 연설 내용을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네, 자, 한국과 러시아가 주요 산업 분야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면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예, 양국 간의 주요 산업 협력을 종합관장할 한러혁신센터를 신설하게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 경제계는 다음 달 열리는 러시아 최대 산업박람회 이노프롬에 대규모 참가단을 보낼 계획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신임 유엔 미얀마 특사가 미얀마를 공식 방문했군요.
네, 크리스틴 슈레너 버기너 신임 유엔 미얀마 특사가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미얀마를 첫 공식 방문했다고 유엔 대변인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버기너 특사는 9박 10일 동안의 미얀마 방문 기간에 미얀마 수도 네피도와 최대 도시인 양곤, 또 최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라카인주 이렇게 세 곳을 방문했습니다.
네. 자, 버기너 특사가 유엔 미얀마 특사로 임명받은 게 지난 4월이었죠.
예, 지난 4월 말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로힝야족 난민 문제와 미얀마의 인권 실태 등과 관련해 버기너 당시 독일 주재 스위스 대사를 유엔 미얀마 특사로 임명했습니다.
네. 자, 이 로힝야족 난민 문제 이 시간을 통해서 종종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갈까요?
네, 이 로힝야족은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 몰려 사는 이슬람 계열의 소수 종족인데요. 이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이들을 이 방글라데시에서 넘어온 불법 이주자로 간주해서 이 갈등의 골이 깊었습니다. 지난해 8월에 특히 로힝야족 무장단체가 미얀마의 경찰 초소 등을 습격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러자 미얀마 정부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서 이른바 테러 조직 소탕에 나섰고요. 이 과정에서 정부의 유혈 진압을 피해서 이웃나라 방글라데시 등으로 피난한 로힝야 난민이 7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난민들은 정부군이 반군 토벌을 빌미로 성폭행과 방화 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고요. 이 국제사회는 이 같은 사태를 인종 청소로 규정해서 제재를 가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 있는 미얀마를 버기너 특사가 처음으로 이제 공식 방문을 한 건데 어떤 일정을 소화했습니까?
미얀마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을 비롯해서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 또 미얀마 의회 지도부 등 정계 지도자들을 만났고요. 또 종교계와 지역대표 시민사회와 여성단체 관계자들까지 폭넓은 만남을 진행했습니다.
네, 버기너 특사가 미얀마 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것 같네요.
예, 버기너 특사는 유엔과 미얀마 정부 또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사회의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은 버기너 특사와 면담 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버기너 특사가 객관적이고 진실된 태도로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국제사회에 알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버기너 특사가 로힝야 난민들도 만났습니까?
네. 이 버기너 특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기도 한데요. 이 미얀마 정부는 그동안 줄곧 이 라카인주에 대한 외부의 접근을 차단했었습니다. 이 버기너 특사는 이번 방문 기간 동안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국경을 따라 들어선 난민촌을 방문해서 이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들을 위로했다고 유엔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미얀마 정부가 국제사회 비판 속에 긍정적인 걸음을 뗐다고요.
이달 초에 미얀마 정부와 유엔 난민기구가 로힝야 난민 송환을 위한 양해각서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방글라데시에 있는 난민들을 본국으로 다시 송환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인데요. 이 구체적인 해결책은 없지만 유엔 측은 로힝야 난민 사태를 풀기 위한 중요한 첫 시작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버기나 특사도 비록 현실적인 상황은 여전히 복잡한 상태지만 지금의 노력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또 수도 네피도에 있는 유엔 미얀마 특사 사무소를 설립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 하원에서 논의 중인 이민개혁 타협안에 대한 표결이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통과에 필요한 충분한 지지를 모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온라인 소매업체에 대한 판매세 징수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컴캐스트와 인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디즈니가 21세기 폭스에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해 승리가 예상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의회 하원에서 이민개혁 법안이 논의되어 왔는데요. 통과가 쉽지 않은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원이 원래 어제 두 개 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었는데요. 이 보수 세력이 발의한 좀 더 강경한 내용의 법안은 부결됐고 공화당 지도부가 주도한 또 다른 법안은 표결이 연기됐습니다. 원래 한 차례 연기해서 오늘 오전에 처리하기로 했다가 아예 다음 주로 미룬 겁니다.
네. 자, 하원에서 논의된 법안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지난 1월에 밥 글라티 법사위원장 등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요. 이 법안은 공화당 내 강경 보수 세력의 요구를 주로 반영한 겁니다.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이른바 드리머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인 다카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민자 다양화를 위한 제도인 영주권 추첨 제도는 완전히 폐지하고 가족 이민은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법안이 어제 계획대로 표결에 붙여졌는데 부결된 거죠?
그렇습니다. 찬성 193표 대 반대 231표로 하원을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했고요.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41명이 반대했습니다. 이 법안은 원래 부결이 예상됐던 건데요. 오히려 찬성표가 193표나 나왔다는 것이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표결이 연기된 또 다른 법안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이 법안은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가 이 당내 강경 세력과 온건 세력 간의 타협안으로 추진해 온 건데요. 어제 부결된 굴라티 법안과 마찬가지로 이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250억 달러를 제공하고요. 영주권 추첨 제도도 폐지합니다.
네. 자, 그럼 다른 점은 뭡니까?
네, 드리머들이 미국 시민권을 딸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또 가족 이민도 제한하긴 하지만 그 범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또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어린이들이 이 부모와 격리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두 법안이 모두 다카를 다루고 있는데 의회에서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먼저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요. 민주당은 일단 국경 장벽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 다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장벽 예산 부분에서는 양보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영주권 추첨 제도 폐지와 가족 이민 제한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너무 가혹한 법안이란 겁니다.
예. 자,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공화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긴 한데 이게 이 공화당의 내부 분열 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
예.
특히 이 강경 보수 성향의 의원들은 드리머들이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딸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타협안 내용에 반발하는데요. 이는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사면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란 겁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강경한 이민 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보수 공화당 지지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자, 드리머들에게 시민권을 주자는 사람들의 생각은 뭔가요?
네, 드리머들은 부모를 따라왔을 뿐이고 또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자란 뭐 미국인이나 다름없는 이 사회의 일원이니까 보호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들을 모두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차라리 시민권을 받아서 당당하게 이 미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네. 어쨌든 법안 하나는 부결됐고 다른 하나는 다음 주로 연기가 됐는데 그마저도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잖아도 은퇴를 앞두고 이 레임덕 상태에 있는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의 입지가 더 흔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내 의견을 모으지 못한 책임에 대해 의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라이언 의장은 지난 4월에 이 가족과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서 이번 임기를 끝으로 하원 의원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내년 초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의장직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전에도 이 하원 의장이 압력에 떠밀려서 사임한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바로 전임인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공화당 내 보수 강경 세력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의 압력에 밀려서 사임했습니다. 라이언 의장의 후임으로는 케비 메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 또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원내 총무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드리머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를 폐지하면서 의회에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이 처리하라고 공을 넘겼는데요.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 민주당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게임을 하고 있고 이민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민 문제로 시간 낭비하는 일을 멈추라고 공화당에 촉구했는데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좀 더 많은 공화당 후보들을 당선시킨 뒤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연방대법원에서 온라인 상거래와 관련한 결정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어제 5-4로 온라인 상거래 업체에 대해 이 판매세를 징수하기로 한 사우스 다코다 주법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화하는 상거래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번 결정은 연방대법원이 1992년에 내린 결정을 뒤집은 겁니다. 당시 대법원은 그 주에 이 실제 상점을 두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는 회사에는 판매세를 물릴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판결이 5-4면 대법관들 성향에 따라 갈린 건가요? 이 현재 보수 대법관이 5명, 진보 대법관이 4명이잖아요.
네, 대체로 그런데요. 이 보수 대법관 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여기에 진보 성향인 루스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이 가담했습니다. 반면에 원래 보수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나머지 진보 대법관들과 함께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이 다수 의견을 낸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이 1992년 결정이 해가 갈수록 현실에서 뒤떨어지고 또 주정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 소송이 어떻게 이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이번 소송은 웨이페어와 오버스탁 등 이 대형 온라인 소매업체가 사우스 다코다주를 상대로 제기한 건데요. 지난 2016년에 이 사우스 다코다주에서 판매액이 총 10만 달러가 넘거나 판매 건수가 200건이 넘을 경우 그 주에 판매세를 내도록 하는 법을 발효시켰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업체들은 이 법이 1992년에 대법원이 내린 결정에 어긋난다면서 주장을 한 거죠.
예, 사우스 다코다주에서 왜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까?
네, 이 판매세는 결국 소비자가 내는 건데요. 이 판매세를 내지 않으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더 적겠죠. 그러면은 실제 상점에 가기보다는 뭐 온라인 소매점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기존 상점들에게 더 불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예.
또 주정부는 그만큼 또 세입이 줄어드는 셈이고요. 또 소비자들은 결국 이번 결정으로 그런데 이제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결정에 반응을 보였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위터에 이 대법원에서 인터넷 판매세에 큰 승리가 나왔다. 그러면서 그럴 시기가 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소비자들과 소매업자들에게 큰 승리란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대 인터넷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 설립자 이 제프 베저스 씨를 또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습니다. 베저스 씨가 워싱턴 포스트 신문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신문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덜 효의적인 그런 기사들을 여러 건 실었었죠.
예. 자, 이번 결정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온라인 소매 업체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버스탁은 7.2%, 웨이페어는 1.6% 떨어진 상태로 어제 장을 마감했는데요. 두 회사는 대법원 결정이 사업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주가에 타격이 갔습니다. 네. 아마존의 주가 역시 1.1% 떨어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만화 영화 제작사로 유명한 월트 디즈니와 대형 통신망 업체 컴캐스트가 21세기 폭스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데요. 자, 디즈니사가 다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나 보군요.
네, 디즈니가 판돈을 크게 올렸기 때문인데요. 디즈니는 21세기 폭스 측에 현금과 주식으로 약 710억 달러를 내겠다고 다시 제안했습니다. 이는 앞서 제시한 인수가격 520억 달러보다 190억 달러가 많은 거고요. 지난주에 컴캐스트가 제시한 가격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네, 자, 디즈니사가 전에는 모두 주식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현금까지 동원했군요.
네, 현금과 주식이 거의 절반씩인데요. 주식은 한 주당 38달러로 책정을 했는데 지난 12월에 처음 인수를 제안했을 때보다 10달러 높인 겁니다.
예, 자, 보니까 디즈니와 컴캐스트가 서로 인수 가격을 높이면서 경쟁을 하는 모양새네요.
네, 이 컴캐스트는 지난해 주식 이 600억 달러에 21세기 폭스를 인수하겠다고 했는데 당시 연방정부 반대에 부딪힐 것을 우려한 폭스가 거부했습니다. 그 뒤 이 폭스가 디즈니에 매각하는 거로 이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지난 13일에 이 갑자기 컴캐스트가 현금으로 650억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또 정부 방해로 계약이 성사가 안 되면 25억 달러를 그냥 주겠다고 한 겁니다.
예. 자, 21세기 폭스로서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겠네요.
네, 결국 디즈니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고 이 폭스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이는 데 동의했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원래 다음 달 10일로 예정됐던 주주 총회도 연기했는데요. 아직 컴캐스트 쪽에서 반응이 나오지 않았는데 컴캐스트가 뭐 다시 인수 가격을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자, 디즈니와 컴캐스트 이 두 회사가 이렇게 폭스 뉴스를 노리는 이유가 뭔가요?
아, 예, 폭스 뉴스는 이번에 빠졌고 21세기 폭스입니다.
네.
그런데 이 그동안 이 미디어 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전통적인 기업들이 넷플릭스나 아마존 같은 인터넷 기업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각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컨텐츠, 그러니까 그 내용물을 보강하고 또 자체 통신망을 보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디즈니와 컴캐스트가 폭스를 인수하면 어떤 식으로 혜택을 보게 된다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뭐, 예, 사실 디즈니는 이미 다양한 컨텐츠를 갖고 있긴 한데요. 이 폭스를 인수함으로써 컨텐츠 시장에서 더욱 입지를 굳힐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21세기 폭스가 소유하고 있는 채널을 통해 방송하는 등 이 소비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경로로 다가갈 수가 있게 됩니다. 반면에 이 컴캐스트는 미국에서 가장 큰 인터넷 제공업체인데요. 지난 2013년에 MBC 유니버설을 인수한 데 이어서 폭스를 인수한다면 더 콘텐츠를 보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구애의 대상이 된 21세기 폭스 어떤 회사인가요?
네, 유명한 호주 언론 재벌인 루퍼트 머독 씨가 세운 회사인데요. 아바타, 타이타닉 등 인기 영화를 제작한 20세기 폭스 영화사, 또 자연 탐사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TV 연속극 등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훌루 등의 지분도 소유하고 있는데요. 인수가 성사되면 디즈니가 훌루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보는 폭스 뉴스도 21세기 폭스의 소유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인수 계획에 폭스 뉴스는 포함되지 않고요. 폭스 스포츠, 폭스 TV 방송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스 측은 뉴 폭스라는 새로운 이름 아래 남은 회사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네. 자, 21세기 폭스가 디즈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그게 끝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뭐 반독점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이 정부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거대 통신업체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도 정부 반대로 소송까지 갔었는데 이 법원에서 문제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잭슨 5가 부릅니다. 힘이 들면 나를 부르기만 하세요. 내가 그곳에 있을게요 라고 노래하는 I will be there. 들어보시죠.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 내 각 지역에서 속속 프라이머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라이머리는 올해 11월에 치러지는 중간선거에 나갈 각 당의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를 말합니다. 올해의 중간선거는 민주당에게는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기회가 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중간평가의 성격이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에는 2018 미국 중간선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간선거란 무엇인가?
미국 중간선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대통령의 4년 임기 중간, 즉 대통령 취임 후 약 2년이 지난 뒤에 시행됩니다. 중간선거에서는 연방 하원의원 전원 그리고 연방 상원의원 가운데 3분의 1을 새로 뽑습니다. 미국 중간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11월의 첫 번째 월요일을 지난 첫 번째 화요일에 치러집니다. 미국 내 많은 주는 중간선거에서도 우편이나 인터넷 그리고 직접 투표 등의 방법으로 사전투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중간평가의 의미를 지닌 미국 중간선거.
미국의 역대 중간선거는 임기 중인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잘 보여줬습니다.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am not asking the voters of the country to vote for Democrats next November.
지난 1938년 유럽에서 전쟁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을 때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단합을 강조하며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72석을 탈환해 대공황 기간 민주당이 빼앗겼던 의회 주도권을 되찾았습니다.
Truman independence, President Truman leads the nation to the polls as Americans turn out in record numbers for a non-presidential election.
1950년 집권 6년 차에 접어든 해리 트루먼 당시 대통령은 이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승리를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과는 달리 민주당은 이 선거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I wanted them to know that during these past six years as president, I've relied again and again upon their support and told them I'm grateful. With their huge majority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1986년 집권 2기에 진행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표를 던졌고 이해 민주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합니다. 한편 1980년 이후 세 차례 연거푸 대선에서 패한 민주당은 1992년 새로운 민주당이란 구호를 내건 아칸소주 출신 젊은 주지사 빌 클린턴을 내세워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영부인 힐러리 클린턴을 주축으로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의료개혁이 국민들 사이에 거부감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민주당은 1994년 중간선거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We're here because we are taking the first steps and we're taking them in a contract with the American people.
이해 중간선거에서는 미국과의 계약이라는 선거 공약을 내세운 공화당이 뉴트 깅그리치 위원의 지도력에 힘입어 1954년 이후 40년 만에 하원을 장악함으로써 연방 상하원을 모두 접수했습니다.
I believe Iraq had a lot to do with the election, but I believe there's other factors as well. People want their congressmen to be honest and ethical.
2006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 2기 시절에 치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이라크 전쟁에 대한 피로감 탓에 민주당에 참패함으로써 1995년 이래 지켜온 의회 다수당 위치를 내줬습니다.
The reason I am here, you know, the easiest thing to do, especially when you're first-term congressman.
하지만 반전은 다시 찾아옵니다. 2010년 바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1기에 치러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은 하원 다수당 자리를 탈환했고 2014년 오바마 대통령 집권 2기에 치른 중간선거에서는 상원 다수당 자리도 되찾았습니다.
2018 중간선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오는 11월 6일 치러지는 2018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연방하원 435석 전부, 상원 100석 가운데 35석, 주지사 50명 가운데 36명, 그리고 많은 지역정부 선출직 관리들을 새로 뽑습니다. 공화당은 현재 상하원과 백악관을 장악하고 있지만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다소 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많은 공화당 의원이 은퇴하는 연방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자리를 되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연방하원에서 23석을 추가하면 다수당이 됩니다. 하지만 연방상원은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상원에서는 이번 중간선거에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26명이 나서지만 공화당은 9명만 출마합니다. 특히 이번 중간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상원의원들 지역구 가운데 10곳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한 곳입니다. 이 가운데 다섯 곳은 트럼프 대통령이 10% 이상 차이로 이겼습니다. 한편 이번 중간선거에 나서는 주지사 36명 가운데 23명은 공화당 소속입니다.
2018 중간선거, 민주당의 유리한 요소들.
남북전쟁 이래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은 연방 하원에서 평균 32석을, 그리고 상원에서는 2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기록적으로 낮은 것도 민주당의 유리한 요소들입니다. 현재 민주당 내 진보 세력이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기금 모금이나 지지율 면에서 민주당 도전자들이 현역 공화당 의원에 대체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여성이나 나이가 30세 이하인 젊은 후보들이 민주당 쪽에 많은 것도 눈에 띕니다.
2018 중간선거, 공화당에 유리한 요소들.
중간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대개 나이가 많고 보수적이거나 백인이 많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지만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에서는 뚜렷한 대항마가 없는 점이 공화당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여기에 기록적으로 낮은 실업률과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등 미국 경제가 순항하고 있는 점도 공화당에 유리합니다.
2018 중간선거, 쟁점은 무엇인가?
이번 중간선거도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In this election, we are fighting to win and we are going to win. Just no reason why we shouldn't win with what we've done.
2018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은 이민 문제와 총기 규제 문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 여론조사 기관이 갤럽이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 시민들은 의료 개혁 문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 중간선거, 트럼프 행정부에 미칠 영향.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양원 가운데 한 곳이라도 다수당 지위를 잃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민주당은 특히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면 러시아 스캔들 수사나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자리를 유지하면 공화당은 고위공직자나 연방판사 인준 권한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입니다. 주세페 콘테 신임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연립 내각이 지난 6월 1일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콘테 총리는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과 극우정파 연합 동맹이 옹립한 총리입니다. 포퓰리즘이란 전통적인 보수 진보 정치 노선에서 벗어나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는 세력을 표방하는 걸 말하고 대중 영합주의라고도 합니다. 오성운동은 지난 총선에서 저소득층의 미화 913달러를 매달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고 연금 받는 나이를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일약 원내 일당이 됐습니다. 피렌체 대학 법학교수 출신으로 올해 53살인 콘테 총리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적이 없는 사람으로 이탈리아 정계에서 거의 무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루이지 디마이오 오성운동 대표의 개인 변호사 역할을 맡으며 포퓰리스트 정당인 오성운동과 처음 연을 맺었습니다. 악명 높은 이탈리아 관료주의를 고치기 위해 불필요한 법 400개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입안한 것도 그였습니다. 이 덕분에 그는 오성운동이 총선 전 공개한 강요 후보 명단에 공공행정, 탈관료주의 부처 장관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3월 총선 이후 약 3개월간 정부 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석 달 가까이 무정부 상태가 이어졌지만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지난 5월 31일 주세페 콘테 총리 후보자가 제출한 내각 구성안을 승인하면서 정국 분란이 해소됐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2018 미국 중간선거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연예인 팬일 때, 좋아하는 음식이 너무 좋을 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Obsessed with. Obsessed with. Obsessed with. Obsessed with. 이 표현은 무언가가 생각나게 만든다, 집착한다인데요. 무언가가 너무 좋을 때도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He is so obsessed with that food truck. He gets food from there every day. 그는 그 푸드트럭을 너무 좋아해. 거기서 매일 음식 사 먹는다? I'm so obsessed with your style. 너 스타일 너무 마음에 든다. My dad is obsessed with natural remedies. He even stings himself with bees.
우리 아빠는 자연치료법에 얼마나 집착하던지 혼자서 벌침도 맞고 그래요.
Obsessed with. Obsessed with. Obsessed with. Obsessed with. 오늘은 obsessed with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633년 6월 22일 오늘 이탈리아의 과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종교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천동설을 공식 교리로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이는 망원경으로 우주를 살펴본 결과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갈릴레이는 이어 1632년 프톨레마이오스, 코프레니쿠스 두 개의 주요 우주체계에 대한 대화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해 지동설을 확립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로 인해 갈릴레이는 이단 혐의를 받고 종교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이 재판에서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철회하지 않으면 고문을 가하겠다는 위협에 못 이겨 천동설이 옳다는 거짓 자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법정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가택 연금형을 받은 갈릴레이는 연구 활동을 하며 여생을 보내다가 1642년 생을 마감합니다. 1969년 6월 22일 오늘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도로시 역으로 유명한 미국의 영화 배우이자 가수인 주디 갈랜드가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주디 갈랜드는 17살의 어린 나이에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주인공 도로시 역을 맡아 아카데미 특별상을 받는 등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또한 주디 갈랜드는 가수로도 큰 활약을 했습니다. 갈랜드는 카네기 홀에서 주디라는 앨범으로 그래미상도 수상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부른 대표적인 노래 Somewhere Over the Rainbow, 즉 저 무지개 너머 어딘가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영화 배우로 또한 가수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주디 갈랜드,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갈랜드는 19살 때 한 음악가와 결혼했지만 그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후에도 4번이나 이혼하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이후 신경쇠약과 알코올 중독증 등에 시달리고 낙태와 자살을 기도하는 등 불행한 삶을 살던 주디 갈랜드는 결국 1969년 오늘 47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